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중요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에 관한 문제죠.
지난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당장 굶어 죽겠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둑질은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닐까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당연하게 도둑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 전쟁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음식이나 물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길다 보니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새치기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목숨 걸고 서로가 음식과 물을 받아가려고 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멈추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새치기 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영화관에 표를 사러 줄을 설 때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새치기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의 없고 무식한 행동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당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죄악의 문제는 항상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면서 시작되죠. 새치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강도질이나 도둑질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기회를 훔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치기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기회를 훔치는 것은 맞네요. 내가 받을 음식과 물을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먼저 받을 수 있는 나의 시간을 새치기 하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새치기를 예로 들었지만 도둑질이라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사실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도 굳이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먹을 것들과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하셨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처음부터 거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게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겠네요.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여주신 거네요.
그러네요. 인간의 타락과 원죄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물건 또는 하나님의 권한을 도둑질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를 훔쳐먹은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악한 것을 판단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권리를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한이나 기회를 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이 재물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럼 먼저 도둑질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강도질이라고 하고 몰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놓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조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상인들이 장사할 때 곡식이나 고기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달아 팔았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울추와 곡식을 측정하는 되를 조작하던 당시의 상황을 꾸짖는 말씀이죠.
그 옛날에도 사기꾼이 있었네요. 더 작은 되에 곡식을 퍼주면 같은 가격에 곡식을 조금만 줘도 되니까 결국에는 원래 상대방이 가져가야 했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작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문화가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그 가족까지도 불행해질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만 이익을 얻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도둑질 당해서 고통받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자녀인데 한 자녀가 다른 자녀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는 거네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또한 더 교묘한 도둑질도 많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합당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난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기회나 능력이 달라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기회나 재물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돈과 재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을 꾸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와 정직함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둑질해서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어요.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말라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치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할 평화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할 평화와 안정을 훔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회나 정의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예로 들어 알려주시죠. 당시 십일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하는 돈이었죠.
헌금을 내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헌금이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만 봐서는 예배드리면서 헌금이나 예물을 빼먹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아봐야겠네요. 사람들이 더 이상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졌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겠죠?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훔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아야 했던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훔쳐간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예배의 장소인 성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모임에 십일조와 헌금을 가득 채우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니까요.
십일조와 헌금을 잘 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기회를 도둑질하지 않고 예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네요.
좋은 소식은 이미 도둑질한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범한 사람만은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점령된 유대인들은 로마 정치 지도부에 세금을 내야 했죠. 삭개오는 같은 유대 민족에게 로마에게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빼앗아서 자기 재산으로 삼았던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이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같은 민족에게 도둑질을 하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고 친히 불러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황송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민족의 재산을 착취하고 도둑질했지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니까 이제는 도둑질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태도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도둑질했던 자신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던 거죠.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붙어서 가시나무에 미쳐 낙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낙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많죠. 도둑질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보통은 훔친 것을 두 배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갚아주겠다고 했죠?
삭개오는 사실상 자기 민족의 세금을 도둑질해서 재산을 만들었겠죠? 그 중에 일단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도둑질한 것을 네 배로 갚아주고 나면 오히려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겠네요.
그냥 삭개오가 회개한 걸로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상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이후에도 돈을 더 벌어서 갚겠다는 말이네요. 이건 진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도둑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삭개오의 다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태도였기 때문이죠.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안에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했던 삭개오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도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도 아셨는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도둑질한 사람도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구나 알 수 있게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보다 먼저 세리 일을 시작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삭개오도 관습적으로 세금을 더 받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지금도 나쁜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누군가 뇌물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냥 할 수 있던 일을 뇌물을 줘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결국 사람들에게서 돈을 훔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하시고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삭개오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는 죄인이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서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2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악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가치가 없지만 의로움은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민족들을 착취해서 훔칠 재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훔친 것들을 모두 갚아주게 되어 가난하게 될지언정 의로움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죠.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도둑질했던 삭개오가 마음을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정직하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알았고요.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도요.
내가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인 줄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도둑질이 전통처럼 내려오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회나 권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 제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둑이 없겠죠?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사랑으로만 가득할 그날을 소망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신 북수련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유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맡은 일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아직 일반 성도인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딱히 맡은 직분은 없습니다.
네, 신실하신 두 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늘 중심을 지키며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런 겸비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저도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교회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만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며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 줍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의 젊은 목회자로 세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죠.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혼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인데 사실 누구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 없이 억압과 착취 속에 잔뜩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서 소유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이들은 참된 자유와 축복 속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서 소유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큰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훈련시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사역을 맡긴 사람입니다.
사도는 열두 제자와 바울 정도로 제한된 대단히 권위 있는 직분이죠.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한 자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두는 것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것으로 믿음, 진리, 소망을 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달리 말하자면 믿음과 이성입니다. 믿음과 이성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맹신이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시편 3편 10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연 중 믿음은 지식이나 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과 지식은 함께해야 더 확실하고 견고해지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보다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견고한 지식을 쌓아가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도 영생의 소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첫째는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둘째는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어서 거짓이 없습니다. 기도가 사역하는 그레데는 거짓말쟁이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니.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레데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상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셋째는 영생의 약속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맡겨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복음이어서 그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영생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된 목적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나온 아들인 디도에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말로 축복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되게 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지만 사람을 잘못 세우면 망사가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의 사역자로 세웠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은 일을 하라는 것을 보니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며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지만 다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장로 또는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 지침을 줍니다.
목사님, 장로와 감독은 둘 다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책을 맡은 자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즉 비난받을 것이 없고 정직성이 의심받지 않으며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첫째, 장로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다처제였던 당시 사회와는 달리 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여러 부인을 두면 안 되었습니다. 결혼과 성에 있어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었죠. 또한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바울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장로는 품성과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고집,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가 된 것을 권력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별의별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데 상식 밖의 성도라 하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인내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장로는 아무나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말합니다.
술에 취한 방탕한 생활과 폭력을 버릇처럼 행사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더군다나 교회의 중직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바르고 정직해야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할 것들에 이어서 바울은 추구해야 할 덕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손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손님을 포함해 교회를 돌며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바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듣는 자들이 채울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둘째, 악이 아닌 선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장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중해야 합니다. 범사에 지각 있는 판단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계속 듣다 보니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장로를 세우는 일도 참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나오는 의로워야 하는 것과 거룩해야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의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의로워야 함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절제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해야 함을 말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의인은 공이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진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품행과 품성에 흠이 없을 것을 말한 바울은 셋째, 교리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에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하려 함이라.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목자가 양을 불철주야로 돌보면서 양을 해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장로와 감독의 사역도 선하고 공의로운 목재 대신 예수님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상을 굳게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신실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참된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디도가 사역한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으니 직분자들을 비롯한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단의 표적이 될 수 있었겠네요.
이단은 지금도 교회와 교리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그 폐해가 가정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거짓 선생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입니다. 참된 장로들은 미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미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보니 거짓 선생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허하고 열매 없는 헛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군요.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매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할례파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무시하거나 방임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오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레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유명했습니다.
목사님, 그레대인들이 악한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네요. 대부분의 욕설에는 짐승이 들어있는데 짐승으로 비하될 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비교에 수치를 안겨야 할 만큼 그레대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욕심과 게으름이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떤 선지자가 그레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고 이 증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책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과 성향이 비슷해 그들에게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 넘었습니다. 이를 싫어하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서게 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만큼 연약했던 베드로에 대한 담대함이 새삼 인상적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정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할례파로 대표되는 거짓 선생들은 내적인 깨끗함보다 외적인 정결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손을 씻는 전통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케 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바울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은 아무리 선한 말로 포장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말처럼 그럴듯해도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그들과 같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들과 맞서기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세워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만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고 또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있는 것이군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그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교회가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교회 직분자의 기준을 잘 되새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바울은 글에 대해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목회를 위한 조언을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며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기도 합니다.
디도를 글에 대해 사역자로 세운 바울은 자신이 글에 대해서 다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각 성의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사역을 할 것을 부탁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하고 품성과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 제 거짓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사람과의 관계가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영광을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기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고 마음의 청결보다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 정결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많이 양성해 거짓 선생과 이단의 공격에도 경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글에 대해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지식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사역을 부탁하면서 장로는 결혼과 가정생활, 품성과 품행, 교리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거짓 선생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임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세우고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음의 청결보다 의식적 정결을 더 중요시하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을 분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초석이 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